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많이 염려했던 아프간 탈레반 세력에게 납치되었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명의 희생자가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 21명이 무사히 이렇게 귀국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함께 힘써 기도했던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서 많은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부끄러운 면들을 많이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수습함으로써 세상 앞에 참다운 주의 몸된 교회의 건강함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1차적으로 그 피랍의 당사자들이었던 그 23명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인질에서 풀려난 이 피랍자들조차도 그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자기들 스스로가 온 국민 앞에 죄송하다,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라는 그 용서의 고백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23명의 피랍자들은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피랍 사건 자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그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불건전한 그 영적 지도자들 밑에서 또 다른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작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한 그 자신들의 분명한 처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다름 아닌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적 풍토와 선교 정책적인 구조를 매우 무책임하고도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이번 아프간 인질 사태에 국한시켜 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 그리고 그 NGO단체의 핵심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결과 지상주의적인 그 욕심으로부터 촉발된 영적 무지와 무분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유발시켰고 그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그 책임 부담을 그렇게 발생시켜 놓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번 아프간 인질 사태로 그 여러 어린 그리고 참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큰 고생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뜻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죽음의 위협까지 가중되는 그 시련과 고통의 와중에서도 그 대부분이 자신들의 순전한 그 신앙을 잘 지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생사가 달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희생적인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자매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온 그 다른 불신자들에게도 말은 안 해도 아마 큰 감동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는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 피랍되었던 자매들 중에 한 자매가 자기가 입고 있던 흰 바지에 피랍일지를 작성했다라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자매가 특별히 시편 84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마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참 읽을 때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늘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참 그 자매와 그 형제자매들이 처했던 그 현실을 참 한번 공감해 가면서 함께 묵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맨 앞에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고라의 그 자손들 중에 누군가가 썼거나 편집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시기는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던 그래서 피해 다니던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의 제목을 시온을 떠나서 쫓겨 다니는 자가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노래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침묵 또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영적인 그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한 경건한 신자가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시인의 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반부를 이루고 있는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깊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8절부터 12절의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성소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참 간절히 바라는 이 경건한 신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는 중에서 그 신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시인은 이 두 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도 극적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갈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리고 그 가치는 더욱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대상이 좀 특이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해석된 이 표현은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성소의 뜰, 성전의 뜰을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이죠. 물론 성전의 뜰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전체, 성소 전체를 이제 상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시인이 성전의 뜰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함축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의 그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제쳐두고라도 성소의 가장 변두리에 불과한 그 뜰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전 주에 펼쳐져 있는 그 뜰이라도 다시 한번 밟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마도 그 외적인 형편으로 이해할 때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자신의 처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영적인 그 가련한 처지를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다윗의 깊은 영적인 내면, 그 경건한 열망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1절과 2절을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 본문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죄악된 본성에 깊이 눌려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한 실존적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그로 인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영적 위기를 잘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죄성에 눌려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라는 영적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깊은 그 고민과 그 갈등을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이 시인은 자신에게 이 성전의 뜰, 성소의 뜰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은혜의 기회가 한 번만이라도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참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벅차고 감격스러운 사건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성전의 뜰이라도 다시 한번 밟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반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그 특별한 은혜의 재발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성전의 뜰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죠.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구별된 신분의 그 성직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또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다시 여인들만이, 물론 이스라엘의 여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마련되어 있죠. 그 여인들 뜰 밖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여인들의 인권이 워낙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뭐 사람 대접을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인의 뜰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이방인을 대우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하나님의 성소에서 단 한 시간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밖에 이 세상에서 뭐 수천 년 동안 사는 것보다 훨씬 내게는 만족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10절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시인이 지금 최소한 그 여러 가지의 뜰이 있지만 그 뜰 중에서도 가장 하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도 그 이방인의 뜰 한 부분이라도 밟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소의 뜰, 즉 성전의 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멀리서부터 순례를 해온 경건한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장소지요.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3절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아주 간절하고도 애잔한 소원, 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정을 성전 안에서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참새와 제비에 대한 부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능한 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그 소망이 또한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분명한 한계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닥쳐 있는 자신의 비참한 실정을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 말씀드린 그 시편 84편을 읽었다는 그 자매의 기사 중에 이 시편 84편 중에서도 바로 이 구절을 그 자매가 그 바지에다 써놓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더불어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고난의 와중에서 지독한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가졌던 공포와 두려움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는 물론이고 차라리 이방인의 뜰조차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 이방인의 뜰 한 구석도 밟아볼 수 없는 그 자신의 비참하고 불행한 형편, 바로 그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의 가련하고도 비참한 참 불행한 처지에 비해서 언제나 성전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 참새와 제비를 보는 이 시인은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운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참새와 제비처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받은 사람이란 표현이 딱 세 번 나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서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 본문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핵심적인 교훈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여기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참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바로 이렇게 그 제비와 참새를 보면서 그 부러운 심정을 탄식조로 노래하면서 바로 그 언뜻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소 밖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에게 그 참새와 제비가 누리는 것과 동일한 복이 주어져 있다. 이미 허락되어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된 이 표현도 사실은 원문에는 시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대로, 큰 길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큰 길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든 길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란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이것은 밖으로는 이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시인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린 활짝 열린 큰 길을 닦아놓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 활짝 펼쳐놓으신 큰 길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시인은 자신이 언제든지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여기서 이 힘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늘 구원의 능력으로 그렇게 상징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오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신자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이 시온의 대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의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내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힘, 주의 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본절에서 이 시인은 이 5절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임마누엘의 복,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있고 또한 그 은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그 내면에 허락된 그 마음에 허락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능히 밟을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외형적인 건물로 있는 그 성소와 성전은 멀리 있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의 심령 속에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들을 수 있는 그 복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은 참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었던 그 자매들, 그 형제들이 아마도 이와 같은 내적인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가장 공포스럽고 힘든 그 어둠의 순간에 그들의 심령에 열려져 있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의 대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인은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박해의 시대 속에 처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시대, 교회의 평화 시기에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는 이 사탄의 간교한 그리고 달콤한 그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 일들로 이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는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늘 세상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실존적인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늘 우리의 그 치우치는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을 시켜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힘든 싸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신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반드시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사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7절에서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뜰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늘 결단하는 바로 이 시인의 신앙을 닮은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궁극적인 그 실패에 대해서 그 패배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러한 사람에게 그 예배자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언제나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고난과 고통의 그리고 시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여기서 더불어 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소의 뜰을 밟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참된 예배자에게는 주님께서 삶의 모든 정황을 통해 결국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것을 외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는 결코 홀로 베어진 소외되고 또한 외로운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이 시인은 새로운 눈을 뜨고 있습니다.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회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 보면 저희라는 이 표현은 이제 3인칭 복수죠. 앞에서 단수로 진행을 하던 이 표현이 갑자기 복수로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 시인과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주위에는 언제나 적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천명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인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 뜰을 걷는 이 믿음의 행진이 결코 혼자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님을 확신함으로써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에게는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와 같은 고난을 무릅쓴 상태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이 참된 예배자들의 삶 앞에서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행진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그들을 호위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선행하시기 때문에 늘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삶의 모든 어둠이 거쳐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6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사명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음 안에서 성소의 뜰을 밟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이 시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제 8절에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자신의 마음에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뛰어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형적인 건조물로 된 성소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성소의 뜰을 밟고 서 있으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무엇보다도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 그 교회를 보전하고 보호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인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단순한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과 같은 참된 예배자들을 위해서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또한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심으로 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참 큰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11절이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9절에서 그와 같은 약속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그 모든 천상의 군대를 천군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3절, 8절, 12절 시편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 1절과 마지막 절이 이 만군의 여호와로 장식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10절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토해낼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흔쾌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매우 단호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통해 이 시인의 고백과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의 아주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신약 320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영역은 하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성전의 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뜰로 우리 각자에게 펼쳐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본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구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들어 이제 진노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이와 같은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큰 진노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대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확인하면서 은혜 보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결단에 걸맞는, 우리 믿음에 걸맞는 놀라운 그 힘과 위로와 능력을 늘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노래한 시인이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우리는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닥쳐있는 그 어떤 고난과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두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고 참 우리를 성전의 뜰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며 주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복되고 용감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